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에 따르면 두 장관은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상호 지지하고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매티스 장관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향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화이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정은 영내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결의들은 유엔 안보리가 상황 변화에 따라 그러한 조정 조치를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그런 변화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의 수정은 동북아 지역의 정치 외교적 협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하로바 대변인은 또 각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러시아는 계속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며 독자 제재 가운데 해당국 영토를 넘어서는 이른바 2차 제재의 빠른 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다시 해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오늘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주변에서 드론을 이용해 공중공격 방어 가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최근 실시된 일부 훈련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중국 지도부의 지적에 따라 공중 표적에 대한 실전 전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어느 지역에서 실시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시도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승인한 가운데 중국이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겅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모든 무역 합의를 무효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방적인 보호 무역 조치를 취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상무부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 경제 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최근 아프가니스탄 동부 국경 지역에서 드론 공격을 통해 무장반군 탈레반의 핵심 지도자를 사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는 VOA에 미군이 지난 13일 아프간 동부 쿠나르에서 현상 수배 중인 파키스탄 탈레반 TTP 지도자 뮬라흐 파주룰라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파주룰라를 비롯해 TTP 사령관 5명이 숨졌고 탈레반 측은 사살된 이들을 인근 지역에 조용히 매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TP는 파주룰라의 사망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후계자 임명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2015년 파주룰라를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고 최근 소재 파악을 위해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정부의 시리아 남서부 지역 안전지대 위반 행위에 대응해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안전지대 설정과 휴전 협정은 시리아 분쟁 완화와 이탈 주민의 안전과 자발적인 귀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한 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 여부를 미국과 한국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hasn't downplayed, like you said, the president has raided North Korea's.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지역은 흐린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 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 여부를 미국과 한국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 출신의 한국 전문가들은 연합 방위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한 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현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과 북미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북 군사적 압력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국도 우리 입장에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양 정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현재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 중단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송영무 장관과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4일 전화통화에서 미한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놓고 긴밀한 협의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14일 미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에 진지한지 보기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며 훈련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 연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 등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주요 군사훈련들이 무기 연기됐으며 8월로 예정된 UFG 연습 중단 방침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매년 3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실시하고 8월에는 UFG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출신의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이 한미 연합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실제 군사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합훈련의 중단은 한 번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내년 키리졸브까지 연결돼서 적어도 1년 이상 공백하게 되면 미군의 보직상 1년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주요 핵심 참모들은 한 2년. 그 다음에 이제 극소수 이제 뭐 연합사령관이라든지 70군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뭐 사람들은 대개 보직을 한 3년 하는데.
훈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보직 특성상 전투원이 한 번도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신 연구위원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포함한 한미동맹은 비핵화와 상관없이 북한에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사? 훈련 정도까지를 조금 양보한다더라도 이건 비핵화가 눈으로 검증이 끝난 비핵화의 말 그대로 완전한 마지막 출구 단계에서 한번 검토해볼 만하지 입구에서 입구도 지금 입구도 아닙니다. 입구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하는 입구에서 이걸 써버리면 더 이상 비핵화의 긴 과정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보상을 중요한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 연구원은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야 하며 만약에라도 북한이 검증 과정에서 약속된 부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간을 끌면 바로 내년 3월 키 리졸브를 재개하는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계획과장을 지낸 김기호 경기대 교수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포함해서 중요 지휘자들이 거의 간부들이 1년이나 2년 단위로 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훈련 때 연합연습 때는 뭐를 하냐면은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해놓고 이 작전계획을 숙달하는 훈련, 즉 전시에 수행하는 임무 숙달 훈련인데
김 교수는 연합군사훈련은 단순한 훈련 목적 외에도 연합군사령관을 비롯해 지상군사령관, 1군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연합심리전사령관 등 모두가 모여 작전에 대해 토의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사령관의 의도와 작전 개념을 다른 군 지휘관들이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평시 작전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갑자기 평시에서 전시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연합훈련의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가졌지만 평시에도 가질 수 있는 사항을 6가지 정도 권한을 위임받은 게 있어요. 이걸 연합 권한 위임 사항이라 그래서 영어로는 CODA, 코다라 그러거든요. 이 코다에는 보면 연합 위기 관리, 연합 작전 계획 수립, 뭐 또 연합 정보 관리, 또 거기에 연합 훈련. 왜냐하면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그 훈련한 대로 전시에 싸우거든요.
그러나 김 교수는 훈련 기능이 약화되면 점차 연합 사령관의 권한도 축소되고 궁극적으로는 미한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연합훈련이 로우키, 즉 규모를 줄여서 실시될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해서도 UFG 연습의 경우 시나리오 자체가 적이 먼저 침략한 상황을 가정해 방어를 하는 것이라며 아예 안 한다면 몰라도 축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하원에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 해제를 제한하는 법안이 13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실이 14일 VOA에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뿐 아니라 유예와 해제와 같은 경우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법안은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노예노동수용소와 정치범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끔찍한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악 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고 김 씨 일가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승인받기 전까지 대북 제재는 해제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도 폭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결론 지었듯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대규모로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잔혹 행위는 처형과 노예화, 기아, 강간, 강제 낙태를 비롯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두드러지게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 아래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보안견들의 먹이가 되고 배고픈 수감자들은 먹을 만한 식물을 뽑다가 잡혀 처벌받고 처형을 당하며 강제 낙태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후 정치적 숙청을 시작해 김정은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의 초점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n't downplayed, like you said, the president has raided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북한의 인권 기록과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상회담의 초점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였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목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에 많은 다른 사람들도 정말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것이 인권을 경시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That's a factual statement. A lot of people have done some bad things. However, the president hasn't ignored the bad things that have been done.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사실적 진술로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자행한 나쁜 일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거론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제기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북한에 어떤 인권 문제를 거론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샌더스 대변인은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군복을 입은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에게 거수 경례를 한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 정부의 군 관계자가 거수 경례를 했을 때 그렇게 답하는 건 일반적인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폐기하기로 한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독재자가 주민들을 압제하면서도 체제 안전 보장을 미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글펐다고 탈북민 지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계속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 나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지성우 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국정연설에 초대돼 미 지도부와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의 2018 민주주의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돼 워싱턴을 방문한 지 대표가 미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지켜봤는지 김영권 기자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눈 북한에서 온 탈북민으로서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유심히 봤죠. 한국이 아닌 이제 미국에 이제 출장 와가지고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시청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회담에 있어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 그리고 또 이제 인권 문제도 이제 언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 뭐 경중 이제 그러니까 어느 만큼 더 많이 이야기했어야 됐냐, 뭐 덜 이야기했어야 됐냐, 뭐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에게 직접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것에는 굉장히 이제 높게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일회성 이제 뭐 김정은 이제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습니까? 좀 저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것을 이제 보면서 참 이제 안타까웠죠. 그러니까 조금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갖고 나온 카드가 이제 핵 협상을 할 테니까 우리 체제를 그냥 좀 이제 살 수 있게끔 좀 우리를 좀 냅둬줘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가난한 이제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봤을 땐 좀 보기가 민망한 이제 그런 모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이제 김정은이 입장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고 하는 문제 어려움이 이제 많고 식량 배급도 못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그 뭐 경제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많은 국가들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한 이제 회담이었어야 된다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체제를 우리 체제를 좀 보장해줘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제일 강하고 미국도 우리한테 꼼짝 못하고 뭐 우리한테는 핵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은 또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거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게임도 안 되고 이제 그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뭐 회담에서 인권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이제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또 저희 VOA와의 그 별도로 가진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이제 주민들을 사랑한다. 그것은 이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항상 거짓말로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김정은은 현재 이제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그 외에 이제 수많은 감옥이라든가 자유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공개 처형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말로 하는 그 이제 인민을 사랑한다는 이야기하고 현실에서 인민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죠.
그 한국에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평화회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꾸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고 우려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나 언론들이 북한의 심각한 정치범 수용소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니까 제기하는 거지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한국에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이제 당국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북한 정권이 이제 계속돼서 저렇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혹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동족이고 또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아파해야 됩니다. 정권이 먼저인지 주민이 먼저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알고 있죠. 때로는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고 그것이 또한 지금 오늘의 그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북한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세상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에서는 뭐 이제 평화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럼 평화를 이제 위해서는 뭐 우리 그 자녀가 이제 굶어서 이제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옆집에 이제 그 사촌 동생이 폭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죽어도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를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이제 대한민국이 전부,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제 국민으로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평화라든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평화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전혀 이제 뭐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함께 살아가야 될 이제 주체도 북한 이제 영토가 아니라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될 주체는 북한 이제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이고 그들에게 우리가 떳떳하고 그들의 이제 정말 슬펐다고 이야기할 때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제 그들의 인권도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될 것이고 또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뭐 미국에 이제 뭐 미국에서 바라보는 북한 인권 문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감사했던 것은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행사했을 때 그때 이제 저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해줘 어떤 분들이 뭐 어느 정당 하나의 정당의 분들이 아니었고 모든 이제 전체 사람들에게 기립박수를 하셨는데 그것은 그 마음의 감동으로부터 온 그 점의 응원이라고 생각했고 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제 인권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회담에 있어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 이제 경중에 이제 수위가 이제 나눠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코 이제 저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뭐 너무 작게 한다든가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보기 전에 북한 주민들 위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는 또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말 이제 북한 땅에도 이제 잘 이제 그 전달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북측 대표단에 북한이 갈림길에서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좋은 번영이 이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과거로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란 내용의 메시지를 담은 비디오를 보여줬는데 그 영상의 의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그 영상을 만든 데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좋은 것과 쉽게 말하면 채찍과 당근을 이제 놓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제 묻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북한이 이제 그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정말 개혁 개방하면 이제 우리 일각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왜 우리가 굶었는지 그때 이제 쪽잠과 주먹밥을 먹었다는 김정일은 어떻게 호화 생활을 했는지가 다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질 그런 이제 결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이제 당국도 이제 뭐 개혁 개방하면 그렇게 잘 사는 것을 이제 모르는 건 아니죠. 뭐 옆에 나라 중국도 이제 잘 살고 있고 그 옆에 나라 베트남도 이제 잘 살고 있고 또 잘 살고 있잖아요. 모르는 건 아닌데 개혁 개방을 못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그 이제 폭동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당국은 이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평창 올림픽 왔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그 발전 상황 보고 이제 감탄을 하고 이제 그 감탄 안 하면 그건 이제 사람이 아닌 거죠. 저도 이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처음으로 이제 입국했을 때 너무나도 이 공존인가 이게 정말 이제 이런 것도 있는가 이제 감탄했었는데 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식의 개혁은 하기 힘들 것이다.
나름대로는 뭐 일각에서 뭐 개혁 개방을 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쉬울까 하는 것은 이제 봐야 되는 이제 문제이죠.
끝으로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바람을 좀 당부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미국 정부와 이제 미국 의회와 미국 국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에 앞장을 서주기 때문에 이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인권 문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국정연설에 초청돼 주목을 받았던 지성호 나우 대표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을 본 소감과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또는 해제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요.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이 관련 당사국들 간의 입장차가 계속 나타나고 있군요.
예, 무엇보다 정상회담의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제재 해제에 관해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입장도 다릅니다.
네, 자 먼저 미국과 북한의 그 다른 입장부터 좀 살펴보죠.
미국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정상회담 직후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제재가 해제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과는 분명 차이가 납니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이 진척되는 데 따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네네.
있습니다.
북한의 발표는 그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제재가 해제될 것이다. 폼페오 장관이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것과는 정말 뚜렷한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은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도 대비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시점에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제재 해제를 비핵화 완료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발언에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단순하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재의 전면 해제가 아닌 완화를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의 입장 찾아보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제재 해제에 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죠?
예, 이 폼페오 장관은 어제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왕이 부장과 자신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도 미묘한 차이가 엿보입니다. 이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안보리 결의에 제재 해제 장치가 있음을 인정한 것도 주목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적절한 시점에 이 장치에 대해 고려하기로 왕이 부장과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하고 러시아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장기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있고 또 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진행 중인 만큼 결의안 채택 대화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네.
러시아는 아예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안보리 대북 결의의 제재 완화라든지 해제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북한의 결의 규정 준수에 비춰서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의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한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를 갖춘다.
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과 왕이 부장이 고려하기로 합의한 제재 해제 장치를 말합니다.
네. 만약에 미국, 뭐 지금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상임 이사국들이 제재 해제에 대해서 의견을 다르게 한다. 엇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재 결의안 의결과 마찬가지로 완화나 해제 결정도 5개 상임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과 북한의 후속 협의입니다. 양측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계속 실행해 나가기로 하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이 아니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에 가입해야 한다고 이 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14일 VOA 기자와 만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 폭파 규모를 봤을 때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을 김영남 기자가 만났습니다.
CTBTO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오셨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현실 가능한 목표라고 보십니까?
First, what I commend is the opportunity that both leaders have shown to the international.
우선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이 두 지도자 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비핵화 절차나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북한 비핵화는 15년이 걸린다는 주장도 있지만 폼페오 국무장관은 2년 반 안에 중대한 비핵화 성과를 만들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CTBTO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십니까?
When you talk about a full process of denuclearization, depending on what needs to be achieved, it takes
비핵화의 모든 절차를 말하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갱도 하나를 폭파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겠죠. 비핵화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비롯해 핵, 물질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성이 필요하며 국제기구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핵 보유국만이 갖고 있는 지식 역시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비핵화를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제사회가 모두 참여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내길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비핵화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나 CTBTO는 비핵화를 주관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Upstream, the dismantlement of nuclear weapon is the responsibility of nuclear weapon state who have the expertise of nuclear weapon and the dismantlement.
핵무기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전문성과 핵무기를 갖고 있는 핵 보유국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평화적인 핵물질을 통제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IAEA가 가장 적합합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가 이 수준을 넘어가고 핵실험에 나섰을 경우엔 CTBTO가 있습니다. 핵무기 폭발이나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시험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에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CTBTO는 핵물질 등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만 핵실험과 실험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핵실험장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셨는데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전문가들이 배제된 채 진행됐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다 사라졌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는 없습니까?
No, I think useful evidence are never gone in terms of test site or nuclear weapon testing and so forth.
아닙니다. 핵실험장이나 핵무기 실험에 대해서 필요한 증거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는 갱도가 폭발됐는데 폭발 규모를 봤을 때 하루 만에 완전히 폐기될 수준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핵실험장에 검증 가능한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증 가능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위해선 이 정도의 폭발보다 더 많은 게 필요합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You need more than that. You need more than a video, more than bringing journalists. I think you need experts.
영상 촬영이나 기자들을 초청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는 아니더라도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핵 보유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기술 역시 검증에 필요합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비핵화를 관장하는 기구 중 한 곳인 CTBTO의 수장으로서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서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No, I think I want to commend North Korea for the step that they're taking to be at a dialogue and then joining slowly the international.
우선 북한이 대화에 나서고 천천히 국제사회에 참여하려는 단계를 밟은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저는 북한이 최소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CTBTO에 가입하길 바랍니다. 미국은 이 조약의 서명국 중 한 곳이죠. 북한은 더 이상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조약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서명이라도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나가고 결국엔 비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 희망이고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일이죠.
네, 라시나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 사무총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의 검증 방안과 한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마틴 템포시 합참 의장이 한반도가 여전히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엄중.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주요 한반도 소식을 자세히 되돌아보는 시간 뉴스 포커스. 현장의 기자들과 함께 미국과 한국, 북한 내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각종 뉴스의 폭넓은 배경 설명과 깊이 있는 분석이 있는 뉴스 포커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연 500억 달러 중국산 기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보복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기름값이 너무 높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미국에서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수사와 관련해서 연방 법무부 감찰실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기술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했네요.
네, 중국의 차세대 핵심 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 해당 업종을 포함한 연 500억 달러 중국산 기술 제품에 25% 관세를 매긴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 이전 강요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성명에서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무역통상 당국자와 안보 책임자들을 소집해서 최종 의견을 들은 뒤 구체적인 대상 목록을 승인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네, 뭐 대통령 성명의 그 품목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 바이오, 그러니까 생명과학 제품을 비롯한 의료기기, 산업 로봇, 전기자동차와 부품, 항공기 엔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미 무역 대표부가 당초에 예고했던 1,300개 품목에서 다소 줄어든 이 800개가 목록에 오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앞서 전했습니다.
네. 왜 기술적인 제품들에 주목해서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 정부는 이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취와 기술 이전을 강요하면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지원하거나 최소한 묵인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기술과 디자인 등을 훔쳐가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네.
이게 지난해 미국이 3,700억 달러 적자를 본 대중국 통산 불균형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고 미국의 경제성장이 이 때문에 저해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도 손해를 끼친다는 건데요. 미국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이 성명에 적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무역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자, 이 갈등을 피하자는 이런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에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미국이 신규 관세를 단행한다면 최근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이 맺은 모든 통상 합의는 무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수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미국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태로 중국의 이익을 훼손한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감행하겠다면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제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네. 건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내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인터넷을 보면은 잘하고 있다. 미국이 물러설 때까지 밀어붙여라.
예.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반면에 이 미국과 통상 대치가 길어지는 데 대한 이로 인해서 이 중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쪽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통상 긴장이 본격적으로 고조된 지난 한 달 사이에 상하이 지수가 7%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실물 경기 지표들도 일제히 꺾였습니다.
네, 실물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나 지금 떨어진 겁니까?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어제 지난달 산업생산 증가율을 6.8%로 발표했는데요. 원래 예상치는 7%였습니다. 그리고 전달에 7%에서도 좀 더 떨어진 것이죠.
네네.
예, 소비 증가율은 2003년 5월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8.5%로 나타냈는데요. 이 역시 예상치였던 9.6%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였습니다.
네. 이게 미국과 통상 대치 때문에 지표들이 부진하다는 건가요?
네, 이 정치 경제 환경 변화에 이 투자자 심리가 즉각 반영되는 주식 시장과는 달리 뭐 이런 경기 지표들이 반드시 뭐 미국과의 통상 대치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겠는데요.
네.
하지만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이 고정 자산 투자가 작년 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6.1% 늘어나는 데 그쳐서 1999년 12월 이후 당시 5.5%를 기록했었는데 그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출 주도형인 중국 경제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갈등하면 좋을 게 없다는 점만큼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죠. 이 회의가 이제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유가가 너무 높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인 13일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유가가 너무 높다. 오펙이 또 그러고 있다.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이 트위터에 오펙이 또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유가가 인위적으로 너무 높고 고유가는 좋지 않은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네. 대통령이 트위터에 오펙이 또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뭔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국들과 또 오펙 회원국은 아니지만 러시아 같은 석유 생산국들이 석유 생산을 감축 축한다면 이 국제 유가가 자연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들이 이 석유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오펙과 러시아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하루 평균 이 180만 배럴씩 감산을 해왔고요. 올해 말까지로 감산을 연장한 바 있는데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펙과 러시아가 이 감산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하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왜 나온 걸까? 이거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네, 또 이달 말 오는 22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펙 석유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회의에서 이 감산 합의를 또 연장할지 그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두고 오펙 회원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인도하고 중국이 오펙 대신에 미국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맞습니다. 이 중국이 현재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네. 그리고 인도는 원유 수입 3위를 차지하는 나라인데요. 이 두 나라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사들인 원유만 해도 뭐 96만 2천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급성장하는 이 경제 발전에 맞추어서 앞으로도 또 원유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렇겠죠.
예, 그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오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인도와 중국이 최근 이 오펙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미국산 원유를 더 많이 수입하기 위한 그런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또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이 14일 전했습니다.
네. 미국산 원유를 구매하는 이유가 좀 뭔가 좀 이익이 되기 때문이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미국산 원유 가격이 오펙보다는 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난 2015년 말에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40년 만에 해제했는데요. 그 이후 이 텍사스와 멕시코만 일대에서 원유와 셰일가스 생산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 두 나라가 오펙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네.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에 다변화는 석유 생산국들 간의 경쟁을 늘려서 인도와 중국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는데요. 연방 법무부 감찰실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어제 오후에 공개됐는데요. 2016년 대통령 선거 전 연방수사국과 연방법무부가 취한 행동에 대한 보고서라는 이런 다소 긴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 개인 이메일과 또 개인 저장장치, 그러니까 서버 사용 문제가 큰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문제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FBI와 연방법무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한 감찰실 조사 결과가 이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FBI와 법무부가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죠?
핵심을 추리면 뭐 개인 이메일 건으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 그리고 네. 또 대선 직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 발견된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 두 기관의 고위 관리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었었죠. 이
보고서 양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네.
결론만 좀 들어볼까요?
네. 보고서가 뭐 500쪽에 달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결론을 뭐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이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잘못 판단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이 클린턴 후보 이메일 논란과 관련된 FBI의 수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결론만 들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중요한 몇 개 항목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코미 전 국장과 관련해서는 2016년 7월 그리고 10월에 내린 결정이 핵심인데요. 코미 전 국장이 이해 7월 5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코미 전 국장이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상관인 로레타 린치 당시 법무장관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마이클 호로이츠 법무부 감찰관은 이런 행위가 법무부 규정이나 관리에 크게 어긋난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10월에는 어떤 결정이 또 나왔습니까?
네, 코미 전 국장이 대선 직전인 이해 10월 28일 연방의회에 편지를 보내서 클린턴 후보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새로 불거진 의혹이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한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보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코미 전 국장이 주변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다 코미 전 국장을 계속 비난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공화당은 클린턴 후보를 기소하지 않은 것이 클린턴 후보를 편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비난을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FBI가 이메일 수사를 대선 투표 직전에 재개하면서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 보고서가 몇몇 수사 요원의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도 지적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해당 수사에 참여한 요원 5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인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메일 수사 결과는 독립적이고 또 사실의 근거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자, 감찰실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중앙 정치권 어떤 반응입니까?
네, 보고서는 결론을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FBI와 연방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관리들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도 보고서 결론을 근거로 연방 법무부와 FBI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는데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메일 수사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비난했습니다.
대통령도 반응이 나왔네요.
네, 인터넷 트위터에 평소대로 반응이 올라왔는데요. 이 보고서 결론이 코미 전 국장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FBI의 큰 재앙이라면서 코미 전 국장을 해고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은 일부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보고서 결론이 대체로 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FBI 국장이 다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오후 들어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 2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강계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은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5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 20도. 원산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0도. 삼지연 아침 최저 7도, 낮 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6월 15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화이트 대변인에 따르면 두 장관은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상호 지지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매티스 장관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향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화이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정은 영내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결의들은 유엔 안보리가 상황 변화에 따라 그러한 조정 조치를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그런 변화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의 수정은 동북아 지역의 정치 외교적 협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또 각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관련해 러시아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며 독자 제재 가운데 해당국 영토를 넘어서는 이른바 2차 제재의 빠른 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다시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는 오늘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 주변에서 드론을 이용해 공중공격 방어 가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최근 실시된 일부 훈련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중국 지도부의 지적에 따라 공중표적에 대한 실전 전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실시됐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구체적으로 남중국해 어느 지역에서 실시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시도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지난 13일 리처드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러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미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자사 기자의 질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졌거나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양측이 그럴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CNN 방송도 어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회담에 적극적이라면서 임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미국과 러시아 측이 정상회담을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만남이 곧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이 최근 아프가니스탄 동부 국경 지역에서 드론 공격을 통해 무장반군 탈레반의 핵심 지도자를 사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는 VOA에 미군이 지난 13일 아프간 동부 쿠나르에서 현상 수배 중인 파키스탄 탈레반 TTP 지도자 뮬라흐 파주룰라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파주룰라를 비롯해 TTP 사령관 5명이 숨졌고 탈레반 측은 사살된 이들을 인근 지역에 조용히 매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 측은 파주룰라의 사망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후계자 임명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2015년 파주룰라를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고 최근 소재 파악을 위해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예멘 반군의 거점인 호데이다의 주요 공항 외곽 지역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데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오늘 공항을 둘러싼 장벽에 인접한 만자르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나 만자르 주민들이 시내로 대피했습니다. 한 주민은 언론에 이른 아침부터 공항 주변의 후티 반군 지역에 공습이 가해졌고 최근 며칠 동안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